과학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네, 벌써 11월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2번 보면 1년이 끝나잖아요.
아, 말도 안 돼. 아,
근데 이게 벌써라는 말을 하면 약간 매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벌써 뭐 2025년입니다. 뭐
아, 그럴 이러면서. 수 있죠.
그래도 또 끝난다는 건 또 네, 새로운 아니, 또 벌써 아닙니까?
스튜디오에 네. 오면서 약간 아,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구나. 말도 이런 안 생각을 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2025년 지났지?
그러니까 너무 약간 뻔한 표현인데 진짜 세월이 쏜 살과 같구나. 말도 이런 안 돼.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어떻게 2025년 특히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어. 아무튼 네, 왠지 가을을 타는 듯한 느낌의 저는 최 팀장이고요. 오늘도 곽재식 작가님, 이용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저희 이제 다른 코너들이 천문학이나 뭐 생물학, 과학기술 이런 걸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의 꽃, 화학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 네. 네. 올해 노벨 화학상 해설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간단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10월 8일 날 노벨 화학상이 발표됐고 올해도 세 분이 받았는데요. 요르단 출생의 오마르 야기라는 분, 이분은 UC 버클리 교수시고요. 일본 교토대의 기타가와 스스무, 그다음에 영국 출신의 멜번대 교수신 리처드 롭슨, 이렇게 세 분이 영광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약간 제가 무지성으로 옮겨보자면 올해 노벨상은 상용화를 앞둔 기후변화 해결사를 개발한 세 분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흥미없는 과장이군요.
아, 그렇군요. 네. 새로운 형태의 분자구조인 금속 유기 골격체 개발이 주요 업적이고요. 이 금속 유기 골격체,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 MOF라고 하던데 이 MOF는 철,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이온과 유기 리간드가 결합해서 형성된 다공성 물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작가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게 기후변화를 해결한다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기후변화를 해결한다라는 게 제가 아까 웃기려고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조금 과장이고요. 터무니없는 과장까지는 아니고 좀 네. 과장입니다. 제일 좀 밝은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에 이제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 사실은 그거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을 콕 집어서 골라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공성 물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다공성 여러 가지 촘촘한 아주 미세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이너마이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었죠. 규조토라고 해가지고 먼 옛날 규조류라고 하는 미생물이 살다가 그 흔적이 남아서 굳어져서 뭐 흙처럼 되면 모래처럼 되면 그것도 사실은 물기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구멍을 많이 가진 그런 형태의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물을 길러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굳혀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네. 생각하다 보면
네모 그 친구의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구멍이 많이 뚫린 구조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미세한 구멍이 뚫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MOF라고 하는 한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좀 혁신적인 과거와는 좀 달랐던 방식을 이분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멍 안에 탄소를 가둘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뭐
예전부터 나오던 그런 얘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봤던 무슨 과학 백과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그 수소 자동차에 사용할 것이다 이러면서 수소 저장 합금 뭐 이런 얘기
네네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 비슷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물을 잘 빨아들이는 거 뭐 이런 걸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작은 구멍 속에다가 그 구멍에 딱 맞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가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각각에 잘 맞는 구멍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면 그 물질 두 개가 거기에만 싹 들어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두 개가 반응을 일으키는 뭐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절대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물질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뭐 황당한 거 뭐 생각해볼까요? 금을 불에 활활 태운다 이런 짓을 왜 하죠?
산화금 이런
뭐 그런 거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뭐 거의 할 수 없을 텐데. 금이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곳, 산소가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걸 딱 만들어 놔가지고 놔두면 금도 결국에는 산소와 반응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렇게 무의미한 예시를 들었을까요?
네, 하지만 네, 좀 이해가
됐어요. 훨씬 더 유용한 용도로 반응을 안 할 것 같은 거 두 가지를 반응시키는 네, 그런 용도로 좋은 예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좋은 예시가 있었는데 왜 그거 얘기 안 했죠? 예를 들면 이 용도로는 지금은 뭐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대한 화학자 프리츠 하버 편에서 얘기했던 공기 중에 질소가 이게 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질소를 가지고 유용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료를 생산하는 게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널려 있는데도 그 질소가 화학 반응을 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그런 물질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리츠 하버의 발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제한의 질소 비료를 만든다는 게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우라늄을 촉매로 쓰는 방법을 뭐 고민했고 철을 촉매로 쓰는 방법을 고민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워낙에 화학 반응을 잘 안 하지만 공기 중에 질소 기체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하면 좋을까요? 수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딱 들어갔더니 싹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하고 반응을 하면서 암모니아가 생기게 만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암모니아는 이런 게 진짜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근데 수소가 또 많이 있으니까 이거만 있다고 능사는 아니군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실용적으로는 이거 말고 진짜 실용적인 용도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잘 시키는 뭔가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단순하지만 더 화끈하게는 어떤 한 가지 물질만 그렇게 두 가지 물질을 모으는 거 말고 잘 크기를 정해놓은 구멍을 만들어놓으면 어떤 한 가지 물질만 걸르는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딱 그거에 맞는 구멍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런 식으로는 진짜로 꽤나 하는데 뭐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같은 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 조금만 들이마셔도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이잖아요. 일산화탄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MOFO를 쫙 이렇게 해놓으면 일산화탄소가 그 안에 다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필터 같은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거를 엄청나게 위험한 독성 물질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맞게 잘 이 크기를 만들어서 만들 수만 있다면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여러 가지 정화하는 그런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무슨 뭐 폐수 같은 거 정화할 때 매연 같은 거 정화할 때 이럴 때도 다 마찬가지 원리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1kg이라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서울 시민이 천만 명이잖아요. 서울에서는 매일 천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천만 톤이 아니고 천만 킬로그램에 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만 톤이 그냥 사람이 혼자 그냥
그냥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가 그럼 만 톤이면 1톤 트럭 만 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어딘가로 매일 뭐 여름에 한 번씩도 아니고 매일 어딘가로 사라져 줘야 되거든요. 어디로 사라져 해줄까요? 뭐 수도권 매립지에 묻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가 그렇게 도시 근처에 조직적으로 쓰레기를 묻는 매립지 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매립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 있는 거죠.
인천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에 금년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그냥 바로 아니 벌써 작년에 시행됐던가 하여튼 2020년대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묻는 거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처리를 한번 해갖고 들고 와야 받아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워가지고 재만 들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서울의 각 지역에서 쓰레기를 다 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 톤의 쓰레기를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요새 소각로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마포 주민이시니까 그러시겠군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게 서울 시내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로 중에 용량이 제일 큰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구로 따졌을 때. 어느 구에 있는 게 용량이 제일 클까요?
강남구.
강남구에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제가 강연할 때 그때 들으셨구나. 강남구에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소각로는 목동에 있어요, 목동에. 양천구에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면 내로라 할 만한 지역에 사실은 기피시설인 거대 쓰레기 소각로가 있지 않으면 그 도시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를 태운다는 게 매일같이 만 톤씩을 태워야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하루에 쓰레기가 만 톤씩 태워서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느끼지도 못합니다.
모르죠,
그거를 흔적도 없이 그렇게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나와 쓰레기 태운다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다 정화하고 잡아채는 그 일을 매일같이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우리나라의 애지간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MOF 같은 것까지 사용을 안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다 잡아채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는 애지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온다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다공성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고 MOF를 사용하면 더 좋을 만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꿈을 좀 크게 가지면 야 시시하게 무슨 매연을 걸러가지고 정화하고 이런 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많이 있었잖아. 새로 개발된 MOF라면 지금까지는 도저히 잡아챌 수 없는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아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잡아채볼까? 이런 시도를 하는데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MOF를 이번에는 언급을 한 거죠. 그게 좀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자면 이산화탄소를 잡아채는 MOF의 어떤 구조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이 그거를 만들었던 게 최고의 업적은 아니에요. 이분들의 최고의 업적은 MOF를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다공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속하고 유기물을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면 그런 물질이 의외로 교묘하게 딱 우리가 과거에는 만들기 힘들었던 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진다. 요거를 발견을 한 거고 그 후에 그거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거를 잡아채는 그런 수많은 MOF들을 만들어낸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그냥 갑자기 든 그 궁금증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탄소가 이렇게 많이 여기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네. 다시 어떻게 빼나요?
보통 요즘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보령 같은 데 가면 시험 삼아서 그런 장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발전소의 굴뚝에다가 장치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채가지고 거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질이 흡수를 하게 하거든요. MOF 같은 거 안 쓰고.
네, 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는 그 연필심 같은 거를 뽑더라고요.
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그런 MOF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충남 보령에 있는 흔히 이제 습식 뭐 이산화탄소 흡수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 거기는 아민 계통의 액체 상태 물질을 이용하는데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한번 다 흡수된 다음에 열을 가하면 온도를 높여주면 갇혀있던 게 그러니까 조금 비유해서 말하자면 열을 가해서 이렇게 좀 헐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갇혀있던 게 다시 풀려나오는 그럼 그 이산화탄소만 따로 모아서 어디에 저장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군요.
말 나온 김에 MOF 뭐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그러니까 막상 제품으로 나와서 팔리고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LG든가 이번에 노벨상 소식 나온 다음에 LG에서 만들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에 MOF를 채용한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노벨상 이론 이용한 공기청정기 이러면서 막 광고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채용된 데도 있고요.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분야는 진짜 많아요.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별의별 것도 다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잠수함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요즘 잠수함 이야기도 되게 잠수함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오래 생활할수록 사람이 잠수함에서 내뱉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잠수함에서 사람들이 화장실도 갈 거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거고 하면 그거 다 썩으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매캐한 기체 냄새 안 좋은 거 생길 텐데 그 잠수함에 쌓이면 쌓일수록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건강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를 잘해내면 그만큼 잠수함 속에 숨어가지고 오랫동안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데도 이런 MOF 같은 걸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럼 기존 기술에 비해서 뭔가 뭐 에너지가 적게 든다던가 아니면 그런 기능을 하는 뭐 기계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래서 MOF를 여기저기 갖다 대면 사실은 뭐 그렇게 효율이 많이 안 좋아졌다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로, 하나의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여기저기 많이 갖다 대 보는 거죠.
이제 노벨상이 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그게 뭐 딱히 과학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평화상이나 어떤 뭐 시민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상이나 이제 이런 쪽에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그냥 약간 주는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좋은 시도였다 이러면서
하지만 아직은 약간 그래서 기후 문제를 좀
뭐 잘 차고 잘 막았다 이런
일단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게 이제 조금 이제 과거에 설레발이긴 했었는데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 화학과의 유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유룡?
제올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올라이트?
네, 제올라이트라는 게 네, 마찬가지로 이 비슷하게 이런 구멍이 많은 그런 재료를 만들기 좋은 그런 물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MOF에 좀 MOF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생각, 그러니까 모양은 전혀 단순하지 않은데 MOF가 막 금속도 사용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더 단순한 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로 뭐 새로운 촉매도 만들고 더 좋은 세제도 만들 수 있고 뭐 정화도 할 수 있고. 센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MOF든 뭐 제올라이트든지 간에 우리가 측정해야 될 물질이 딱 들어왔을 때, 딱 끼었을 때 약간 성질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전기가 흐르는 게 좀 바뀐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원리상으로 방향성 상으로는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연구도 주목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을 만한 학자들 하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유룡 교수님이라는 분, 이분 진짜 혹독하게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종종 언급되던 시절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상 혹은 뭐 이런 순서상 예, 유룡 교수님에게는 기회가 지금까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네네. 비슷한 거를 했지만 더 좀 새롭고 더 다양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좀 놀랍게 했던 MOF 연구하셨던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노벨상도 약간 분류를 좀 해보자면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뭔가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 참으로 좋구나 약간 이런 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실용적인
네네네 그런 접근들이 물리학상도 마찬가지고 네. 화학상도 그런데
금년이 좀 실용파였던 거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저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기후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마무리가 희한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해 노벨상, 화학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격동 500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거티 코리라는 여성 화학자십니다.
네. 네. 들어가기 전에 네네. 원래 우리가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이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분 몰랐습니다.
아, 네. 말씀 꺼내시면 뭐, 그렇게 뭐, 알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미국 이분이 아 참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을 때 국적이 미국 국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분이 과학자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세 번째 여성 과학자입니다.
오.
처음으로 과학자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성 과학자 누구일까요?
퀴리. 네,
마리 퀴리죠, 그죠? 네. 두 번째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참고로 노벨 아마 화학상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 누군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이렌 퀴리입니다. 이렌 퀴리. 마리 퀴리 딸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사람이 거티.
아 그렇군요. 퀴리가가 아닌 데서 나온 유일한 가장 첫 번째 거예요. 퀴리가
근데 말씀 나온 김에
퀴리가가 독점하던 여성 노벨상을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거 전혀 귀담을 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이거 안 믿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퀴리라는 프랑스어 말의 뜻이 약간 이런 습지, 습한 땅, 습한 좀 작은 공간 이런 것을 뜻하는 말에서 왔다. 나는 네. 일부 설이 있거든요. 근데 퀴리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온 것 같은데 그 지명이 원래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티 코리에서 이 코리라는 말이 같은 비슷한 뿌리였다라는 설이 일부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땅, 마당 그런 거를 아마 이탈리아어 계통 말이든가 이런 쪽에서 코리 뭐 코리오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게 건너가지고 코리라는 성으로 굳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약간 신박한 얘긴데 그러면 우리나라 성으로는 뭐가 돼야지 상을 받겠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뜻이 중요한 걸까요? 발음이 중요한 걸까요?
코리라는 동네가 그 뒤에 산이 되게 호랑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도약하는 산세 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네. 실패했다는 거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네, 네. 아, 방금
뭔가 마당장자라든가 뭐
늪
뭐 이런 그죠. 공간이라는 뜻의 원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늪 늪이 한자로
이건 뭐 이거 뭐 전혀 생각하시지 네. 않으셔도 좋고요.
제가 되게 그럼 또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희 첫째가 어제 한 말입니다.
네.
한국사 괴물수사대는 문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거
같아요. 또 갑자기
다시 봐도 훌륭하다면서
뜬금없이 또 갑자기 그런 말씀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거 치고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거 네. 네. 그래서 더티코리라는 이분의 출생지가 체코거든요. 사실은 체코의 프라생이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체코에서는 이분이 약간 체코의 위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분이 체코가 지금과 같은 체코일 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19세기 때 굉장히 강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지금은 그 이름이 좀 사라진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나라 있죠. 그 나라가 체코를 차지하고 있을 때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독일어도 잘하셨어요. 약간 그런 독일 문화에 좀 많이 젖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거티코리를 약간 오스트리아인처럼 생각하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퍼스트네임이 너무 미국 사람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근데 거기에 그게 또 그게 걸려 있어요. 또 묘하게
자연스럽게 이름 이야기가 계속.
이게 거티코리라는 게 이제 약간 미국 사람 애칭인 것 같잖아요. 원래 뭐 거트루드인데 걸티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원래 체코에서 쓰던 본명이 거티였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게르티라고 불렀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워낙 오래 활동을 하셔가지고 다들 거티콜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게르티였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얘기가 되게 많이 있냐면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진수했던 전함이 있었는데 그 전함을 게르티인지 거티인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름을 따와서 거티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아 이분은 결혼 안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처녀성이세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콜이는 남편성이에요. 사실은
남편성이군요.
태어났을 때 성은 라드니치라는 성이었고요. 콜이 자체는 남편성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거티라는 이름은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고
전함 이름을 땄다.
예, 그런 설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퍼져 있는데
오스트리아
해군의 전함을 찾아봐도 저는 거티라는 전함이 활동했던 기록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오스트리아 해군이라고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 최고 아웃풋 아닙니까?
해군이셨군요.
예, 해군이시잖아요, 그분이.
게오르그 트랩. 트랩 대령. 게오르그 트랩 대령 아닌가?
해군 대령.
모르겠지만.
그럼 하여튼 뭐 그런데 그분하고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죠. 이분이 1896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여성 화가이자 작가로 정말 유명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혜석 선생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스트리아 색채도 되게 강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전함이 없었을 수도 있고 전함이 사실은 뭐 거트루드 루트호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티라고 불렀던 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검색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전함이 아니라 그냥 해군에서 쓰는 다른 배였는데 사람들이 전함하고 불렀던 것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는 걸 보면 오스트리아에 대한 어떤 애국심 뭐 이런 색채가 강하신 분이기도 하고 태어난 곳이 체코고 체코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체코의 노벨상 수상자라고도 체코에서는 꽤나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업적을 세우고 활동을 하신 기간 인생에서 제일 오랜 기간 머문 나라는 또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셨는데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에는 또 첫 여성 수상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위대한 그런 과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본인은 사실은 성당 다니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집안 가문이 유대인 가문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분 무슨 기념탑 같은 게 있어요. 이분 제가 보기에 거티콜이 이분은 뭐 히브리어 한마디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분 성당 다니시던 분인데 그런데 그 뭐 최근에 요즘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세워놓은 그 탑을 보니까 이름도 오타를 내놨더라고. 거티콜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 사람이라고 콜이니까 왠지 C-O-R-Y로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미국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체코 출생이기 때문에 C-O-R-I로 항상 이름을 성을 썼었거든요. 그런 거 실수해가지고 잘못 그래서 그런 농담 있잖아요. 이게 진짜는 아닌 것 같고 농담인 것 같은데 이제 아인슈타인에게 누가 선생님 아인슈타인 교수님 박사님은 본인의 정체성으로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상대성 이론이 만약에 맞다라고 입증이 되면 미국에서는 나를 미국 사람이라고 할 거고
맞죠.
스위스에는 나를 스위스 사람이라고 할 거고 독일에서는 나를 독일 사람이라고 할 거다. 만약에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나를 스위스 사람이라고 할 거고 스위스 사람들은 나를 독일 사람이라고 할 거고 독일 사람들은 나를 유대인이라고 할 거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코티코리가 약간 그런 걸로 실제로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인으로 스스로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인으로. 네, 그 이야기를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90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아, 일단 이분 뭐 하신 분인지 잠깐 살짝 한마디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당분이, 그중에서 특히 포도당이 몸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모든 힘을 낼 수 있다. 네. 우리가 뭐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지방을 먹든 그게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어야지 그 포도당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포도당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힘을 내게 해주는지 그거를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공을 세워서 본인하고 본인 남편이 부부가 쌍으로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뭔가 삶이 살짝 네. 그 마리큐리와 겹치는 부분이 느낌이 있네요.
좀 있죠. 예. 네. 근데 또 막상 또 행정을 보면 좀 달라요. 아, 네. 마리큐리는 일단 그 부부가 쌍으로 상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이 되게 한 일이 많고 또 남편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본인이 더욱 더 큰 명성을 누렸습니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사람들이 뭐 퀴리 부인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딱 알지만 퀴리 부인은 퀴리 부인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네. 근데 그 남편은 뭐 마땅한 호칭도 잘 없어요. 뭐
남편
퀴리 남편이라고 불러야 되나? 퀴리 퀴리인데. 네. 그죠? 이름도 좀 덜 알려져 있고 오히려 퀴리 부인 하면 딱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면 마리 퀴리라고 하든지 딱 그게 느낌이 있는데 남편 퀴리는 좀 애매하죠, 뭔가. 그런 정도로 되게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커티코리는 그런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남편하고 항상 공동 연구를 하는 느낌이고.
노벨상도 같이 받았나요?
같이 받았고. 아, 비슷한 분야를 연구한 아르헨티나 과학자하고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되게 앞서서 1940년대인가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아르헨티나가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진짜 한때는 엄청난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게요.
아르헨티나가 1910년대, 2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유럽 웬만한 나라들보다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지금 뭐 되게 엉망인 나라처럼 많이 언급될 때가 있지만 한때는 그냥 아르헨티나의 땡고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게 영광스러운 노벨상도 막 수상하고 아 그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 기술이 뛰어난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노벨상 수상하지 아르헨티나도 수상해야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저희 예전에 광고했던 책 중에 그 냉장고 역사 그 제목이 생각나네요.
냉장고 역사 맞나?
네, 냉장고 역사 그 책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 냉장의 발명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어떤 그 피크를 이끌었다.
소고기를 판매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부부가 쌍으로 수상을 했다, 공동 연구를 잘했다, 주기 잘 맞았다, 대학 가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거는 마리아 스코토프스카 키리하고 되게 비슷하기도 하면서 또 세부적인 걸 보면서 다른 점도 많이 보이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CC에서 시작해가지고 같이 노벨상까지 받는
그렇네요, 진짜
대단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버지 오토 라드니츠였는데요.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버지는 오토? 참고로 과학, 기술 이런 분야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걸 하시던 분이었을까요?
오토면 되게 독일 이름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화학?
화학 연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 좀 성공하셨던 분이세요.
아, 이 따님도 화학자시잖아요.
이분은 의사였어요, 원래는.
아, 의사?
의사였었는데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거의 안 하고 사실은 생화학자 같은 일을 되게 많이 하셨죠. 그래서 좀 묘합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학계에서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기보다는 화학을 잘하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회사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발명가처럼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성공을 했느냐. 19세기 후반 요쯤에 독일어권에서 이거를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독일어권?
특히나, 그렇죠. 특히나 요런 뭐, 추운 지역, 요런 약간 중부, 동부, 요런 쪽 지역의 유럽에서 하면 성공할 만한 아이템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분이 설탕 추출하는 회사를.
아, 사탕무.
예,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설탕은 어디서 만드는 게 기본입니까?
적도.
사탕수수에서 뽑아내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탕수수는 더운 나라에서 잘 자라잖아요. 원래 뭐 인도 이런 나라에서 처음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자기들이 점령해서 침략한 나라들마다 그걸 심어가지고, 예, 네,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면 막 사탕수수가 원래 인도에서 나왔던 건데, 그리고 슈거라는 말도 원래 뭐 산스크리트였다든가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
예, 네, 네. 그래서, 참고로 뭐 뿌리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이름 중에는 아직도 수구르 이런 이름 남자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럼 영어권 사람들은 슈거 막 이렇게 부릅니다. 모르겠어요. 관련 있는지는. 네. 하여튼 우리 그거를 막 그렇게 닥치는 대로 날씨만 따뜻한 데가 있으면 심어가지고 설탕을 대량 생산해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침략의 시기, 정복의 시기가 한번 왔다 간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설탕이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 디저트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할 수가 있어요. 온갖 케이크, 뭐 달달한 과자 이런 거, 카스테라 뭐 이런 거 만드는 별의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의 수많은 열대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작물을 가져와가지고 유럽 사람들 책짓기를 하면서 시키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뭐 자메이카라든가 타이티라든가 이런 나라 역사를 보면 심지어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하는 거는 성에 차지도 않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엄청나게 잡아와가지고 타이티 이런 나라는 원래 따지고 보면 아메리카 쪽에 있는 나라니까 사람들이 이런 아메리카 원주민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지 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가보면 다 흑인들이 주류로 살고 있거든요. 다 사탕수수 농사 지으라고 유럽 사람들이 다 잡아와가지고 그렇게 아예 나라의 주류 인종 구성 자체가 바뀌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대 지방에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설탕 장사를 해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 그 나라의 어떤 식음료 문화 이런 것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홍차, 커피 이런 거 마실 때 설탕 이렇게 타가지고 먹으면서 그게 뭐 맛있군. 뭐. 그게 이게 무슨 라떼군 뭐 이런 거.
그 일본이 그 오키나와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설탕 키우게 해가지고 약간 플랜테이션처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식이 한국 음식보다 전체적으로 더 달아지잖아요.
달아지는 거. 네.
그렇게 했는데. 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열대 지방 식민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날 설탕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90년대 IMF 시기 한국에서 쓰던 말 같은데 독일인들 중에서는 설탕 독립을 해야 된다. 네. IMF 시기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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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독립을 해야 된다. 참고로 교묘하지만 거티콜이 이분이 1896년 8월 15일생입니다.
네. 진짜?
네, 설탕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파리로콜라 이런 거.
파리로콜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에 매달린 사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한 종입니다. 근데 품종이 개발하는 게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 끓여 먹는 근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걸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국 끓여 먹는 데 사용하죠. 그죠? 근데 그 뿌리도 달짝지근하니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뿌리는 대체로 좀 안 먹고 버리는 경향이 있죠. 네. 뿌리도 그런 거 국 끓일 때 넣긴 넣나? 하여튼 우리는 주로 잎을 먹죠. 근대라고 하면.
근데 뿌리라는 거 본 적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면 왜 마치 바나나를 까가지고 바나나 껍질을 먹고 알맹이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트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빨간색. 네, 그게 사실은 근대하고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종이 달라서 구분된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는 오히려 이파리를 먹는다. 이걸 이파리를 왜 먹어? 라고 생각을 하고 뿌리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가 근대구나.
네, 그런데 그 비트 중에서도 더 달짝지근한 쪽으로 네. 개발을 해가지고 나온 게 사탕무입니다. 네. 그래서 사탕무가 달짝지근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어권의 수많은 화학자들이 설탕 독립을 위해서 사탕무에서도 설탕을 뽑아낼 수 없을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그때쯤에서 그게 상업화가 쭉 되면서 지금은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사탕무를 이용해서 실제로 유럽 현지에서도 설탕을 만들어냅니다. 사탕무 설탕이 꽤나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케팅하면서 광고하는 것만 봐가지고 그냥 본 거라서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럽의 어떤 사람들은 홍차에는 사탕무 설탕을 넣으면 좀 안 좋고 진정한 사탕수수 설탕만 넣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사람도 있대요.
맛이 다른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설탕을 하면 그 재료를 보면 사탕수수, 사탕무 그런 게 섞여서 들어간 경우도 많고 뭐 그렇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아마도 거티콜이 아버지 오토 라드니치가 설탕 관련된 사업으로 화학을 잘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류의 흐름 속에서 좋은 설탕을 추출해내는 식물에서 설탕을 추출해내는 좋은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성공을 한 이런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 마르타 라드니치는 좀 이렇게 예술, 문학 이런 쪽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좀 사교적으로도 잘 어울리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1선에는 그래서 마르타 라드니치 이분이 프란츠 카프카하고 친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뭐 체코 프라하의 비슷한 시기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한 앞면 두 번 정도 있는 건데.
아유, 저 작가가 잘 쓰는데 좀 딱하더라고, 이러면서. 네.
같이 뭐 어떻게 전천 타고 지나가다가 사인 한번 받은 적 있는데 만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체코 예술가 그룹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체코 무시하십니까? 아, 엄청나게 아닙니다. 컸던 거 아닐까요? 하여튼 뭐 그런 네.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어머니도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좀 부유하고 좀 이렇게 활발하게 자식들에게 지성을 키워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체코계인데다가 체코에서 이야기인데 마르타, 뭐 오토 이렇게 성함들이 다 독일식인 걸 보니까 상당히 좀 약간 독일적인.
네,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인 체코였고요. 그래서 아마 독일 쪽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전함의 이름을 따가지고 딸의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코에서는 프라하의 딸이라고 부르고, 아, 너무 한국식 하고 싶네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또 오스트리아의 뭐 손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살까지는 딱히 갈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서 예, 그렇게 가정교육만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10세에서 16살 사이에서는 당시에 여학생들이 주로 가던 학교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이때 이 프라하 지역에서는 이런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뭐 이런 학문을 가르쳐준다, 뭐 이런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기초 적인 교육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 뭐 훌륭한 체코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상식, 뭐 뜨개질하는 법, 뭐 요리하는 법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면 중등 교육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학교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잘 키우려면 미적분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당시에 여학생들은 이런 학교에 좀 많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살 정도 될 때까지 10대 중반까지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주부로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오토 라드니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오토 라드니치니까 뭐 누구라고 할까요? 아, 저쪽에 데니츠 사장님이라는 분하고 내가 잘
데니츠
그분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미남이래 좀 만나볼 생각 없냐? 그 집하고 내가 사돈을 맺으면 진짜 설탕왕 진짜 라드니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설탕왕에서 더더욱 커져서 설탕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당시에 거티코리는 자기 외삼촌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외삼촌?
외삼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깊은 인상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외삼촌이었는데, 외삼촌이 의사였고, 그 중에서도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친구가 아프거나, 자기 동생이 아프면, 외삼촌 많이 찾아갔겠죠. 외삼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릴 때 이런 자상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되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막 어떤 존경심이 생기고
약간
대단한 사람을 진정한 막 어른 막 뭐 훌륭한 사람 막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가 이런 거에 관심도 많이 있으니까 이때만 해도 여성이 의사가 된다라는 사실이 뭐 드물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의학을 배워가지고 근대적인 의사가 되었던 첫 번째 여성인 김점동 같은 분. 이런 분이 1908년, 9년 뭐 그때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티코리가 의사의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때 김점동 선생은 이 대한제국에서 이미 의사가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의사가 되려면 될 수도 있는 게 가능하긴 했었어요. 외삼촌이 너도 의사 하면 할 수 있다고 여자 의사도 요즘은 꽤 많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격려을 해줬대요. 그래서 아 나도 진짜 의사가 될래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요즘, 그래서 요즘 증기기관이 일을 다 해줘서 이제 의사밖에 길이 없어.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대체로 한 8년 과정의 라틴어 공부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고 5년 정도 과정의 화학과 수학을 공부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거든요.
총 13년?
그러니까 뭐 같이 공부를 하겠죠. 예. 한 과목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5년에서 8년 사이 정도 공부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거티코리는 이 학교를 2년을 채 안 다니고 예, 이 모든 거를 다 학습을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퀴리 지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정도군요.
근데 퀴리 지수는 또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퀴리 지수는 단순히 학과 공부의 시험이 높다라는 걸 떠나서 모범생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너네 반에 좀 똘똘한 애 없니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했습니다만 뭐 머리가 좋아 너무 좋다고 수업 시간 너무 뻗댄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하고 괜히 겨루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네. 사람들은 이제 퀴리 지수가 좀 낮아지죠. 자체는 높아도
막 악동으로 막 선생님이 곤란할 질문을 한다거나
안 되죠.
네. 그래서 커티콜이는 어땠을지는 사실은 좀 알 수는 없어요. 이분은 원래는 공부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다가 그냥 시험 치려고 시험 공부로 엄청나게 짧게 짧은 시간에 막 몰아서 한 이런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또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 했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를로바 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하는데 이 학교가 이 학교가 카를로바 대학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프라하 대학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하고 동급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교를 흔히 프라하 대학교라고 하는데
그냥 맥락 없이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프라하에 있는 제일 큰 대학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러도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식 명칭 카를로바 대학교고 카를 4세 황제가 1348년에 건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1300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에서 성균관 대학교의 전통이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뭐 600년 된 학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그걸 능가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진짜로 쭉 이어지면서 134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성균관 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약간 나 정도면 네가 좀 한 수 접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럴 만한 건물도 막 수백 년째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지금도 학생들이 강의 듣고 있는 그런 건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 뭐 그런 되게 유서 깊은 학교고 당연히 이제 뭐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뭐 제일 좋은 학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듣곤 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에 의과대학에 한 10대 후반 18살 19살 이 정도의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야.
입학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예, 바로 이 카를 코리라고 하는 또 남학생을 만납니다.
네.
예,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분도 의대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실제로 뭐 띠를 따져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의대생이에요.
네.
같은 의대생인데 아마 생년으로 따졌을 때 동갑으로 볼 수 있는 같은 나이 또래 아마도 같은 신입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입생인 어떤 남학생을 만납니다. 남학생이 이 카를 코리의 활발한 모습에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즘 이제 전에도 제가 이런 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유래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요즘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80, 90년대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뻐꾸기를 날린다 이런 말 좀 썼었습니다.
썼죠.
무슨 그런 말 도대체 왜 썼죠?
왜 하필 뻐꾸기일까요?
그러게.
찌르레기도 아니고.
그러게.
종달새도 아니고.
그러게 뭐. 종달새. 꼬리도 아니고.
뻐꾸기가 딱히 그렇지.
원앙새를 날리는 것도 아니고.
관계와 관련된 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십자매를 날리는 것도 아니고. 왜 뻐꾸기일까요? 뻐꾸기를 좀 날렸다라고 합니다.
꼬리?
뭘 하는 모습을 보고 좀 활발한 무슨 활동을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약간 이렇게 좀 빠져들었다라고 하고 자기도 그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걸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거티코리에게 카를 코리가 빠져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활발한 활동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뭐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이런 기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묘하게도 아니 뭐 묘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기도 합니다. 전통까지는 아니고 고질적이라고 하면 뭐 좀 어감이 그렇고
무슨 뭐 술 게임 같은 걸 했나요?
등산입니다. 등산.
등산.
등산하다 눈 맞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이런 독일어권에서 이런 등산과 관련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그 반단 뭐 이런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산 하이킹하는 그런 게 어떤 그 약간
약간 연애 코스죠.
연애도 아마 하겠지만 되게 그 어떤 삶의 중요한 부분 다들 하는 약간.
반단계. 아, 가까워서 그런가.
반단계 한.
그렇게 치면은 오스트리아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산인, 알프스 끼고 있는 나라들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알프스도 없는데 왜.
산이 많잖아요, 일단.
그렇죠. 하여튼 이제 등산 가면 약간 이렇게 눈 맞는 경우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자신의 되게 힘든 모습, 그 힘듦을 이렇게
누가 도와주고.
동물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막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정들기도 쉽고 사람이 진솔한 모습을 서로 많이 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네.
근데 실제로 약간 등산을 가는데 길이 험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아저씨들이 제가 마침 지팡이를 두 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너무 노리고 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면 또 좀 욕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좀 문화가 있는데 바로 거의 뭐 저는 그런 식의 좀 가르코리가 노리고 등산 동호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 신입생 시절부터 이렇게 바로 엮인 걸 보면 그래서 가르코리가 먼저 좀 이렇게 빡구기를 날려가지고 거티코리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사귀게 네. 되고 1920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의사가 되는데 졸업을 하면서 바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서 이 거티코리는 옛날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옛날에 무슨 뭐 누가 호주가 있어서 호적이 있었던 것처럼 유럽에는 옛날에 그런 인간을 관리하는 대장 같은데 종교를 정식으로 적어놓고 약간 이런 그 종교 그렇죠. 교회 같은 데서 관리를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때 정식으로 거티코리는 자기가 카톨릭 교인인 걸로 바꿉니다.
원래 뭐였는데?
원래 뭐 유대인으로 취급됐겠죠. 네. 근데 뭐 유대교 이런 거, 그런 교회당 같은 데 안 갔던 것 같아요. 경황을 보면.
냉담자.
예, 되게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가톨릭 교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카를 코리는 그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독일계의 가톨릭 집안이었던 것 같고요. 결혼도 성당에서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려면 너도 이게 성당에다 명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성당 다닙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시대에 예를 들어 그 무신론자면은 결혼 네. 어디서 해야 돼요?
뭐 시청 같은 데서 하면 되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아 이거 프라하에도 그런 데가 있던가. 스웨덴에 그런 데가 스톡홀름인가 가면 시청 중에 그런 결혼 명소가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 네, 말씀대로 그런 종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는 시청에서 결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시청의 공무원이 약간 주례 내지는 사회 비슷하게 그걸 해주고 결혼을 하면서 바로 그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면서 네.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바로 해버리는 그게 말 그대로의 결혼 의식이 되는
원스톱 네. 서비스네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유럽에는 꽤 많이 있는데
혼인 서약을 진짜 시청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서약이자 계약이자 등록이죠.
네. 네. 혼인 네.
근데
그러네요.
유럽에는 역사와 유서가 깊고 멋있는 아름다운 시청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혼 명소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뭐 체코 프라하에도 있고 스톡홀름인가 거기에는 약간 국제적으로 알려져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막 하고 이런다던데 그래서 막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결혼했다는 증서 받으면 뭐 좋다 뭐 이런 거 자랑도 SNS에서 하고 뭐 이런 거 같던데 네 하여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14년에 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1920년에 졸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을 다니신 기간이 딱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기간입니다.
네.
1차
네.
세계대전이 이 오스트리아가 독일편으로 네. 네, 참전을 했다가 박살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어떻게 보면 다 해체되는
네, 네.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세계 제1차 대전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20년 1차 대전이 끝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딱 나오고 나니까 마치 IMF가 딱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그때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되게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네. 미대 들어가기도 참 힘들고.
아, 네. 뭐 그런 놈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일거리가 많고 뭔가 비빌 데가 많아 보이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를코리, 거티코리 부부가 빈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카를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의학 연구소 내지는 그런 연구 목적의 병원 같은데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의사가 될
그렇죠.
생각은 둘 다 없었고.
그러니까 약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맞다,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하여튼 닥치는 대로 뭔가 일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자기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환자를 보면 더 벌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당시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일만큼은 아니었지만 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뭐 돈이 휴지장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유명하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데 인플레이션 진짜 심했을 때 돈이 너무 가치가 없어지니까 뭐 빵 사고 무슨 뭐 무슨 김치 안 사고 뭐 사죠? 사워크래프트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장 보려고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 재산을 지폐로 다 바꿔가지고 수레에다가 다 가득 싣고 그걸 끌고 나서 장을 보러 와야 되는데 잠깐 가게에서 물건 살펴본다고 길에다가 수레를 돈이 가득 든 수레를 놔두고 장을 보고 나오면 이 도둑놈이 돈은 다 버려놓고 수레만 이런 왜냐면 돈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파다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구해야 했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그렇게 일자리를 그런 쪽으로 얻어서 해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환자 돌보는 것보다 너무 적성에 맞는 것 같고 네.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한다는 걸 둘 다 느끼게 됩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커티코리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로 사실은 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 막상 어린이 개개인을 치료하는 것보다 그걸로 임상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일을 하면서 더 좀 감탄하고 감동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실험 좀 증세가 너무 나빠가지고 실험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애들을 돌보고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티코리는 이 시기가 20대 초반일 텐데요. 이 시기에 이미 그런 의학 논문을 냈습니다. 네. 논문을 내면서 그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만 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심오하게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면 더 논문을 좋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약을 혹은 실험을 하기 전에 혹은 실험을 한 후에 토끼한테 줘가면서 토끼의 갑상선을 해부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가면서 그런 실험도 해가면서 과학자로서 이런 약과 그게 신체에 들어갔을 때 효과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호르몬의 효과라든가 작용 이런 게 잘 안 밝혀졌었던 때였기 때문에 무슨 뭐 사람 갑상선 호르몬 뭐 이런 거를 골라가지고 토끼에게 뭐 한번 넣어보고 그럼 토끼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 몸에서 어떤 병 때문에 생기는 물질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물질에다가 토끼의 갑상선에서 채취한 호르몬을 뿌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연구해서 아무런 일도 안 생겼다 뭐 이런 논문으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과학 연구 쪽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그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재밌고 성과도 난다라는 거를 부부가 둘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넌 그런 거 연구했어. 난 이런 거 연구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부부가 다 같이 뭐 서로 되게 좋아하는 과학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어려운 경제적인 처지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용 기자님이 살짝 농담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문제 뭐가 생깁니까? 반유대주의의 이 분위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네. 1차 대전에 패해가지고 우리나라 원망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1차 대전에 패했는지 아느냐? 유대인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말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옛날에 나올 때 있었는데 1차 대전에서 기관총 막 쏘는데 돌격을 하면 다 이거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 다 목숨 걸고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다 돌격을 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돌격을 하면 앞장서는 사람 있고 뒤로 빠지는 애들이 있는데 뒤로 빠진 애들 다 유대인이더라. 뭐 이런 애들이 그런 말들이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하니까
혐오의 풍경은 되게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아,
그런 이야기가 막 퍼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괜히 공식적으로 나치 독일이 집권하는 다음부터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을 차별하는 법이 막 생기고 유대인은 차별을 받는 게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되기 이전에도 문화적으로 유대인은 고용 못하겠다. 라든가 차 마시면서 대화 잘 하다가 코리 박사님 진짜 재밌으시네요 막 이렇게 근데 유대인이셨어요? 막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걸 느끼다가 결정적으로는 이 부부가 자신들이 좀 더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하려고 하거나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이면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남편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남편도 뭐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취급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뭐 모르죠. 뭐 한 고조 할아버지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취급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모르는 거죠. 뭐 어느 시점에 뭐 어떤 유대인이 뭐 고려 시대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고려 시대 유대인 이주설.
네. 아니 뭐 아랍인들 왔다는데 뭐 한두 명 유대인 없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성경책을 읽다 보면 유대인의 열두 지파 중에 단지파가 사라졌다.
아,
단지파가 어디로 와요?
어딘가요?
일본 사람들 중에는 단지파가 일본으로 왔다라는 설을 가지고 뭐 이상한 만화 같은 거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이다 하다 보니까 딴 데로 기회를 찾아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의 땅을 찾아서 어디로 가면 우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뉴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게 격동 500년 하면서 이런 사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우리는 이민자들을 다 잘 받아주고 미국에서 오면 그런 뭐 인종의 차별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
멜팅팟이야 이런.
그거를 내세운 거 하나만으로 이 시기에는 되게 좀 꽁으로 먹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과학도 과학이고 배우나 이런
별의별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막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리 무브도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이때 미국으로 건너온 게 19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평생 동안. 예,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살기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못 견디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차별도 심하게 받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막 괜히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저기를 안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동네 애들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괜히 막 돌 던지고 도망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맺히게 되죠. 쟤 애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돈을 왜 던질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에 뉴욕으로 건너와가지고 뉴욕시에 터를 잡지는 않고 뉴욕 주에서 일자리가 있는 연구소에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터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뉴욕 주에 어디에 가게 되느냐? 뉴욕 주에 버팔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버팔로는 뉴욕주에서 제일 좀 북쪽 끝에 캐나다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이 버팔로죠. 뉴욕주에서는 큰 도시입니다. 네. 뉴욕시 다음으로 크든가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큰 도시고 그런데 이제 제일 북쪽 끝머리에 있어가지고 뉴욕주지만 또 뉴욕시 느낌하고는 또 오묘하게 다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할 때 버팔로시로 많이 가든가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이거는 이제 버팔로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닭날개 튀김 같은 거를 미국식으로 만들어 버팔로 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그 돌아다니는 들소같이 생긴 그 버팔로는 날개 달린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그걸 왜 버팔로 윙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설은 없는데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 버팔로 시민들은 버팔로에서 이게 시작돼가지고 유행했기 때문에 버팔로 윙이라고 한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 있으면 좀 춥고 매운 음식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평양냉면, 뭐 함흥냉면, 버팔로 윙.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버팔로죠. 그 저기 세르지오 레오네라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70년대 별로 활동 안 하셨고 60년대에 서부 영화 많이 감독하시던 이탈리아 감독 그분이 미국에서 원래 이탈리아에서 거기가 미국이라고 치고 이탈리아지만 사실 미국이라고 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막 무슨 뭐 원소 뭐죠 퓨 달러스 뭐 이런 서부 영화 막 찍어가지고 뭐 팔고 뭐 이러는 사람인데 워낙에 성공하니까 나중에 진짜 미국으로 건너와서 진짜로 미국에서 서부 영화도 막 연출하게 되고 이러셨죠. 이분이 서부 영화 그렇게 한참 연출을 하시다가 막판쯤에 원소 오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라고 서부 영화가 아닌 영화를 하나 연출하죠. 제니퍼 코넬리가 나오고 맞아요. 로버트 드니로도 나오든가 뭐 그런 영화를 연출하는데 그건 이제 엄청 대작 막 4시간 동안 하는 영화 막 이런 거 막 만드는데 망하죠. 그래가지고
망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왜?
왜냐하면 되게 걸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후대에 많이 막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 당시에 망했군요.
그 영화 버전이 막 뭐 엉망입니다. 뭐 감독판이 있고 뭐 극장판이 있고 DVD판이 있고 블루레이판이 있고 재편집판이 있고 막 원래 4시간 판이 있고 3시간 판이 있고 2시간 20분짜리 판이 있고 막 어마이거든요.
리들리 스콧 감독인 줄 알았네.
예, 이게 이제 뉴욕에서 이제 이렇게 양아치들이 뭐 이제 그 뭐죠? 우리나라 옛날에 2000년대 초에 유행했 그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친구.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친구는 대성공을 했는데. 예, 세르지오 레오네. 그 어떻게 보면 그거에 영감을 많이 줬을 표라고 할 수 있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는 망했는데. 예, 평가는 뭐 뛰어났지만 친구는 이제 무대가 부산 광역시라면 네.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는 무대가 뉴욕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드를 쓰든가 뭐 그래요. 이름이. 걔가 이제 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잠수 탈 때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가지고 조폭이고 뭐 양아치고 이러니까 네. 잠수 탈 때 친구에서는 잠수 탈 때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러잖아요.
네.
네 여기서는 뉴욕시에서 잠수 탈 때 버팔로로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어라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가 가라 버팔로 뭐 뉴욕에서는 뭐
그런 느낌.
사투리가 아니라 좀 표준어에 가까운 느낌이 좀 뉴욕은 큰 도시니까 그 버팔로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암연구소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이 연구소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암연구소고 지금은 여기를 로스웰 암연구소인가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딴 이름이었어요. 이분들이 활동할 때는 무슨 뭐 악성 종양 연구소 뭐 이런 좀 딴 약간 다른 이름의 연구소였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아, 둘이 같이요?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채용을 받아서 남편이 자기는 아내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카를 코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주기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보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기가 계속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노벨상 받기 한 직전까지 예, 공동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성을 잘 채용해주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될 때도 있었고요. 아, 뭐 여성이 무슨 과학을 하겠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을 잘 해주지 않는,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 이런 것도 조금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거는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또 아, 이게 답이 이거밖에 없었나라는 좀 그런 골치 아픈 문제로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다른 여성 과학자분 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미국에 여러, 주로 대학에서 채용 비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학문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원칙을 세운 걸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그 학교에 높은 자리로 오면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들이나 동생을 그 학교의 교수로 꽂는 게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한 명이 그 학교의 교수가 되면 그 사람의 가족은 교수가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운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카를 코리가 교수가 되면 아내인 거티 코리는 교수로 뽑아줄 수 없다라는 정책을 세우는 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교수뿐만 아니라 뭐 아무 고용도 하지 않겠다라는 데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평생을 거의 무급으로 일했던 여성 과학자 얘기도 우리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거티 코리도 딱 걸렸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하는 게 맞는 길일까요?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서 거티 코리도 말씀하신 거 비슷하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잘 안 되고 아르바이트생 비슷한 그런 위치 로 채용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월급을 비교해보면 남편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논문을 내면 거티코리가 공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거티코리가 제1저자가 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문이 허다하게 많이 나왔어요. 둘 다 정말로 같이 서로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면서 연구를 같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서의 비중은 비슷비슷한데 거티코리는 그런 신분의 차이, 그러니까 고용 방식의 차이 때문에 뭐 이게 뭐랄까요 이게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건가 10분의 1 정도밖에 남편 월급이 되지 않는 남편은 교수로 채용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버티콜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이 되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면 거티코리가 더 많이 기여를 한 걸로 찍혀 나올 때도 있는데도 월급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연구를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좋게 20년 이상 이어나가거든요.
아, 진짜 연구가 좋았나 보네.
그런 거를 보면 뭐 그 일단 첫 번째 연구가 좋았다. 그거가 일단 제일 클 겁니다. 거티코리가 마흔 다 돼가지고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네.
그 아들이 이제 톰 코리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 얘기도 나중에 끝나면서 한번 할 텐데.
와, 엄마 아빠가 노벨상 수상자야.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로 자기 어머니는 거티코리는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나쁜 말 좀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서 항상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항상 행운이 찾아온단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몰두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성격상으로 그랬던 거라는 게 되게 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티코리하고 남편 카를코리가 같이 손잡고 일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성과가 좋은 서로 한 팀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실제로 성과가 잘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코리가 연구를 하는 그 임무를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먼저 높은 교수로 채용이 됐을 테니까. 연구를 하다가 뭐 거티코리가 야, 이거 뭐 월급도 많지 않은데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거티코리가 그렇게 할까라고 하면 아 자기 없으면 이 연구 어떻게 우리는 진행하냐고 이것만 좀 마무리 짓자고 마무리 짓다 보면 12년 흐르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서로 이렇게 정말로 좋은 동료로서 네. 같이 협력이 잘 돼서 이렇게 연구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로서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가족이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버팔로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분들이 사셨는데요. 이때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업적 하나를 내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을 때 이 업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노벨상을 받을 때 이것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때의 연구 성과도 사실은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네. 이분들이 뭘 연구를 하셨느냐. 이분들이 뭐 결론적으로는 연구를 한 거는 몸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뭘로 변하고 어떤 게 병을 일으킬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몸속에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해가면서 주로 동물로 실험을 해가면서 쥐를 가지고 실험 많이 하셨어요. 네.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하다가 어느 쪽으로 조금 꽂히셨냐면 당분 쪽으로 좀 꽂히셨습니다. 당분 쪽으로. 당분에 대해서 서서히 연구를 해나가시다가 나중에는 포도당이 몸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성과를 딱 굳혀서 내신 거예요.
이것도 뭔가 아버지랑 상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닌데 톰 코리가 나중에 이거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오다가다 말하는 거 들었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나중에 했던 증언인데요. 거티코리의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혈당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혈당과 관련된 병을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더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하필이면 또 설탕 사업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네.
그런 생각 분명히 했겠죠. 아, 아버지 설탕 너무 좋아하시고 당뇨병 걸리셨나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당시에도 뭔가 혈당을 중요한 건강지표로 이렇게
당뇨병이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병이거든요. 그 세종대왕이 당뇨병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옛날부터 그거는 알려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연구 주제가 정말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를 일인데 예, 그래서 아들인 톰 코리도 약간 패밀리 미스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전설처럼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기는 한데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보는데 이런 당 혈당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거티코리가 조금 더 아무래도 눈여겨보고 집중적으로 실험을 하다가 더 많이 파고들다가 그런 쪽의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휙 기울어져가지고 포도당 연구의 대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이해본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뭘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느냐. 모든 지구상의 생물이 대부분 동물이건 식물이건 아주 뭐 하잘것없는 미생물이건 심지어 세포의 구조가 동식물하고는 전혀 다른 세균이건 간에 절대 다수의, 뭐 진짜로 개수로 따져보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익숙한 종 분류로 따져봤을 때 절대 다수의 생물들이 대부분 다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뭘 딴 걸 뭐 온갖 걸 먹고 살지만 먹고 살면 몸속에서 그걸 소화하고 바꿔가지고 결국은 뭘로 바꾸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포도당으로. 그래서 그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하죠. 네. 포도당이 모든 생물들이 공통으로 먹을 수 있는 밥입니다. 지구상의 생물들은. 우리 수액도 그래서 포도당 수액을 항상 먹죠. 그죠? 포도당을 실제로 먹으면 달짝지근합니다. 포도당을 벌컥벌컥 마셔도.
아,
우리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 다 한 잔씩 마시면 뭐 대체적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누가 딱 포도당을 먹었는데 난 이거 이상해서 못 먹겠어라고 하면 약간 외계인일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생물이면 막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상한 SF 판타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 지하 세계에 우리의 세계와는 격리되어 있던 저 지하 깊숙한 남극으로 밑에 들어간 땅 속에서 네. 7천만 년 동안 격리되어 있던 공룡이 진화해서 지능을 갖게 변화하게 된 이상한 종족 공룡인 같은 게 네. 땅을 파고 나와가지고 UFO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딱 내려왔다. 우리가 7천만 년 동안 지상 세계와 교류는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도 문명을 이루고 있는 종족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상한 종족이 나타났을 때 뭐 드시나요? 뭐 밀웜 드시나요? 뭐 이렇게 해서 딴 걸 몰라도 포도당 주스를 주면 이거 달코노한테 마시면 돼요. 라고 한다는 거는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후손인 이상 네.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식물도 몸속 내부에서 포도당을 활용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물질이 밥이 음식이 썩어갈 때 이럴 때 세균들도 포도당 주워 먹고 네. 에, 뭐 온갖 동식물들이 공통으로 쓰는 게 포도당입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먼 옛날에 처음에 원시적인 아주 단순한 생물이 생길 때 주변에 있는 물질을 뭔가 이용을 해가지고 내 몸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주변에 포도당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몸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 참 내가 자손을 남기고 잘 활동하기 좋겠다라고 해서 개가 성공한 거죠. 포도당 말고 뭐 쓸데없는 이상한 거를 이용해서 활용했던 그런 생물들도 먼 옛날에 처음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할 때는 혹시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포도당 말고 뭐 해볼까요? 뭐 이상한 뭐 예를 들면 뭐 소금을 먹고 뭐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거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애들은 별로 번성하지 못하고 다 전멸하고. 포도당, 당분, 우리 저기, 요즘 쓰는 속어 중에 꿀 빤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뭐, 쉽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야, 그 진짜 꿀 빠는 일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말에서는 흔히 그 꽃 속에 들어있는 그 달달한 액체도 그냥 꿀이라고 부르고, 벌집에서 뽑아내는 그것도 꿀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그거를 우리말로 구분을 하면 그거를 하나는 꽃꿀이라고 하고 하나는 벌꿀이라고 하는데요. 아. 서로 사실은 다른 물질입니다. 맛이 일단 형격히 달라요. 예, 영어로는 그 꽃 속에 들어있는 걸 흔히 넥타라고 많이 부르고 예, 벌꿀은 허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벌들이 가서 꽃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꽃에서 그걸 가져온 다음에 꿀주머니에 그 꽃에서 뽑아낸 그 단단한 액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벌이 자기 몸속에서 그걸 한번 바꾸는 거예요.
아, 대사가 또.
네, 그 결과로 탄생한 물질이 벌꿀입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꽃에서 뽑아낸 그거하고는 형격히 다르죠.
그렇구나.
성분으로 따지자면 뭐가 다르냐. 꽃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은 설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벌꿀은 벌이 그걸 한번 변환시키면 그 설탕 성분이 뭘로 많이 바뀝니까? 포도당으로 많이 바뀌어요. 포도당, 과당 이런 걸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꿀을 빤다라는 이야기는
단순당을 네. 손쉽게 이렇게 하는 거군요.
포도당을 빤다라는 의미에서 되게 멀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국정 국정감사도 제가 봤었나? 네. 요즘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꽃이 부족할 때. 약간 비상수단으로 쓰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냐면, 왜냐면 벌이 먹을 게 없으면 다 죽으니까.
설탕을 그냥.
야, 그럼 그냥 설탕물을 갖다 넣으면 네네. 벌이 그것도 먹고 꿀 비슷하게 만듭니다. 자기 몸속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놓으면 꿀하고 되게 비슷해져요. 벌이 바꾸는 게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꽃의 향기는 없다든가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렇지만 꿀하고 되게 질감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게 한 뭐 30년 전 이럴 때는 그거를 진짜 벌꿀이라고 아카시아 꿀 뭐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파는 사람 잡화꿀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잡화꿀이라고 할 수 없죠. 꽃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사기 수단으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언제부터더라 한 2, 30년 전부터인가 이거를 양성화를 하자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뭐라더라 사양꿀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사육해가지고 길은 양육한 그런 꿀이다라고 해서 사양꿀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사양꿀은 꽃에서 뽑아낸 게 아닌 거예요. 설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꿀하고 질감이 비슷한. 그런데 이제 진짜 벌꿀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사양꿀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벌꿀하고는 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에 약간 어폐는 있지만 왜냐하면 성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가치로는 되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좋은 꿀 만들겠다고 좋은 꽃이 있는 데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숲이나 막 식물부터 심어서 시작하는
나는 아카시아 꿀 만들겠다고 아카시아 많이 있는 데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설탕물 대충 해갖고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양꿀 말고 좀 더 어감이 나쁜 걸로
가짜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뭐 인조꿀이라든가 그래서 설탕꿀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주장이 꽤 있었어요.
정말 안 먹고 싶네요.
설탕꿀이라는 말로 네. 그래서 그게 뭐 법이 막 생긴다, 뭐 제도가 생긴다라고 하다가 제가 이거 금년에 무슨 국정감사할 때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양봉농가에서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생명에게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사람 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물이나 식물 이런 거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포도당을 활발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되게 활발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이 물질하고 포도당을 반응을 시켜요. 그 물질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인데
산소?
화학 반응, 산소예요, 산소. 산소 기체하고 포도당을 반응을 시킵니다. 이 반응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 반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전체적인 그 형태를 크랩스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생물학과라든가 뭐 약대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요즘 영양학과에서도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크랩스 사이클 이거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 대학에서 사람 괴롭히고 싶을 때 크랩스 사이클로 문제 많이 냅니다. 예, 화학 반응이 한 단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십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다 외우라고 해요 보통.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외우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생략하고 포도당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 뭐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단계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 몸을 움직일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공통이에요. 네. 세균도 다 만. 이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균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몸에서 뭔가 힘을 내는 활동을 할 때는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는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의 반응을 이용을 합니다. 네. 보통 사람 몸속에는 ADP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데노신 2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좀 반응을 시키면 ATP로 바뀌게 할 수 있어요. ATP 되게 불안하거든요. 약간 폭탄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데 던져주면 뻥 터지면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근육 속에 있는 마이오신, 옛날에 미오신이라고 불렀던 이런 물질 옆에 ATP를 던지면서 뻥 터지게 반응을 시키면 미오신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미오신이 쭉 엮여 있으면 사람 근육이 수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 힘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사람이든 세균이든 동물이든 다 ATP라는 거를 마지막 단계에 항상 만듭니다.
그 식물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식물 있잖아요.
네.
식충식물 같은 거.
네.
그 걔네도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나요?
ATP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에서 온갖 곳에서 다 활용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이 활동을 하면서 신경 활동은 전기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약 0.1V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뇌가 작동을 하고 뭐 아프다 뭐 따갑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건데 그 0.1V의 전기를 만들 때 나트륨 이온 전기를 낼 수 있는 소듐 이온이라고 하는 전기를 띤 물질을 움직여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뭐 외부에서 뭐 전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충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충전기 뭐 USB를 사람한테 연결시키는 것도 아닌데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때도 결국은 ATP라는 이 물질이 터지는 이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듐 이온 같은 거를 움직이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서 신경활동도 일어나는 모든 곳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든 하잘거든 세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그런 거 하죠. 무슨 뭐 어디에는 세균이 뭐 변기보다 더 많이 있다고 엄청 더럽다고 사람의 뭐 발에는 뭐 변기보다 세균이 몇 배가 많아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변기가 세상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때 세균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 세균 측정기라는 듯이 이렇게 막 보여주면 이렇게 막 숫자 나온 거 있죠. 거기에서는 좀 현대적인 그런 그 LCD보다도 옛날에 그 계산 전자 계산기에 나온 그 방식의 숫자로 보여줘서 왠지 좀 더
믿음직하죠. 네.
그거 보여주는데 그게 세균을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 인공지능으로 판단해서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장치들은 대부분 ATP 측정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무생물밖에 없으면 ATP라는 물질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생명이 활동을 하면 하다못해 세균이라도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이상은 거기에서 이 ATP라는 물질은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세균도 먹고 살고 꿈틀거리려면 항상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세균 측정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생명체, 지구 생명체 반응. 측정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공용으로 마지막 순간에 뭔가 이용할 때 터뜨릴 때 쓰는 그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거다. 세균 측정기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트릭스가 인간을 배터리로 쓰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결국에 ATP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엔 다 ATP를 쓰는데 그러면 포도당을 가지고 힘을 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포도당하고 산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이 ATP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네. 몸속에 원래 많이 들어있는 이 ADP를 ATP로 전환시키는 그 활동을 포도당을 일으켜가지고 포도당을 갖고 와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 하나로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ATP가 한 28개 정도. 많이 보면 한 32개 정도. 일반적으로 사람 같은 동식물, 집신벌레 이런 것들은 곰팡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포도당을 이용해서 많은 ATP를 만들어냅니다. 네. ATP가 아까 이런 식으로 뭐 근육을 움직이다니 사용하면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터진다라는 말 뜻이 ATP가 다시 ADP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포도당을 이용해서 그 ADP를 다시 ATP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TP가 아데노신 3인산이니까 인이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인이라는 성분이 사람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인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도 물론 절대 전혀 안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인은 항상 이렇게 ATP가 됐다가 ADP가 됐다가 ATP가 됐다가 ADP가 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ATP가 자꾸 ADP로 변하려고 하거든요. 아데노신 3인산이 터지면서 아데노신 2인산으로 자꾸 되돌아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불안한 폭탄 같은 걸로 바꿔주는 게 바로 포도당과 산소의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는 피곤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시죠.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환상적인 이야기지만 이 반응이 만약에 무한히 일어날 수 있다면 뭐 영원히 막 달리기를 계속하면서 나 내 몸에 포도당 나올 구석은 많다. 내 몸에 찐 살을 보라고. 지방 다 분해하면 뭐 결국은 다 포도당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살이 쪽 빠질 때까지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뭐 쉽게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겠죠, 그죠? 그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미오신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아까 크랩스 사이클이 되게 복잡하게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당하고 산소가 반응하는 이 과정이 한 단계짜리가 아니거든요. 수십 가지 물질, 수십 가지까지는 아니구나. 몇 가지 물질들이 반응하는 복잡다단한 반응이에요. 그 물질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때 생겼다가 안 만들어지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한히 돌리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그렇게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에 거티코리가 연구한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아주 아주 엄청난 거를 발견해낸 거죠. 자, 아까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32개의 혹은 뭐 작게 보면 28개의 ATP를 만들어낸다.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많은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부산물로는 뭘 만들어낼까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부산물로 뭐가 생길까요?
원래 젖산물
이산화탄소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들숨으로 산소를 들이시면 결국은 몸에서 이리저리 사용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에게 친숙한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 몸속 깊숙한 곳에 산소가 완벽하게 다 안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테로이데스. 아, 이거 뭐 약간 일본어 같기도 한데. 세균의 이름입니다.
박테로이데스네.
세균 이름입니다. 이런 세균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 대장 속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산소가 안 닿는 구석에 끼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사람 몸에 산소가 안 닿는 곳이 바람이 통할 것 같은 이런 장 속에도 꽤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산소가 안 닿는 곳이 수시로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산소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됐지만 사람이 산소가 뭘 통해서 사람 몸속으로 다 퍼집니까? 예를 들어 근육 이런데 뭐 숨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근육 끄트머리에 산소가 옵니까? 거기까지 핏줄이 퍼져 있다 보니까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거기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심장이 쿵쿵쿵쿵 뛰어줘서 빨리빨리 신선한 산소를 갖고 있는 피가 왔다 갔다 해줘야지 충분한 산소가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운동을 하다 보면 심장이 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만큼 활발하게 공급이 못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숨 좀 헐떡거리면 모든 몸이 다 정지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몸이 굳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숨 좀 헐떡거려도 난 한계야. 이렇게 해도 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 그 피지컬 아시아를 열심히 본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매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포도당은 산소가 없을 때도 ATP를 만드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요. 산소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반응을 시키는 이게 기본 방법이라면 대안도 하나 있어요. 이거를 흔히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당분이 뭐 분해된다라고 해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피루브산이라는 걸로 바뀌고요. 산성 물질입니다. 피루브산이라는 걸로 바뀌고요. 그런데 이게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 야, 이거는 참, 이거는 저는 화학계에서 약간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금도 할 때가 있는데.
왜죠?
화학 용어 발음을 영어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21세기 네,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네. 그죠? 그래서 나트륨도 더 이상 나트륨이라고 잘 안 하고, 소듐이라고 하고. 그죠? 또 그런 거 뭐 있지? 아밀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아밀라제라고 옛날에는 독일어식 비슷하게 말하다가 아밀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루브산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 파이루빅 애시드인가 뭐 그래요. 네. 그러면 파이루브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도 파이루브산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화학계에서 별로 안 하고 약학계나 생물학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용어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괜히 더 혼란스럽지 이러니까 그죠? 뭐 염화 나트륨은 염화 소듐이라고 하다가 피루브산은 계속 피루브산이고 하여튼 다 피루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세상에서 가장 안 중요해 보이는 문제 같긴 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다시 ADP가 ATP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변하는 과정.
산소 없이.
네네.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ATP가 28개, 32개 이렇게 생기는데 포도당이 산소가 없어도 그냥 피루브산으로 바뀌면서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ATP가 한 2개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효율이 훨씬 딸리죠. 네네. 그죠? 포도당 하나를 소모하는 건 똑같은데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산소 없이도 쥐어 짜내서 ATP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물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루브산으로 만들면 ATP 만드는 임무는 다 했지만 피루브산 가지고 다른 뭔가도 만드는데 조금 더 씁니다. 좀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네, 네. 예, 딴 생물도 이런 생물들이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필수적인 건 아닌데 피루브산을 딴 물질을 만드는데 여러 형태로 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루브산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젖산이 생겨요. 젖산이.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브산이 됐다가 젖산으로 변하는 과정이 몸속에서 일어나면 산소 없이도 ATP를 만들어내면서 사람 힘을 내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ATP를 산소 없이 만들어내게 되면 몸에 젖산이 점점 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젖산은 약간 일반적인 그 피트니스 상식으로는 약간 피로물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로물질을 흔히 얘기를 하죠. 피로의 척도가 되거든요. 네네. 이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산소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쥐어 짜내가지고 힘을 많이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젖산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때 생기는 온갖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좀 많이 깨졌어요.
아, 그렇진 않군요.
젖산이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그 젖산이 생길 때 생기는 간접적인 반응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게 설명을 짧게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도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옛날에 나와 있던 젖산 때문에 피로해진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좀 지어져 있고
네, 네.
피로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상세한 거는 짧게 설명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맞습니다. 젖산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라는 게 아,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할 만한 일을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상태에서 이 ATP 만드는 이 작용, 포도당을 소모하는 작용을 쥐어 짜내서 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젖산은 어떻게 분해를 해요?
그거를 누가 알아냈겠어요?
아,
버티코리가.
야, 이렇게 빌드업이?
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아까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피루브산 거쳐서 젖산 나오는 요 과정은 세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다 공통으로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해요. 아주 원시적인 세균도 이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 요거는 아주 확실하게 굳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시각이 좀 있냐면 그거 아십니까? 지구상에는 원래 이렇게 산소가 많지 않았어요. 지구상에는 원래는 우리 지구라는 행성도 금성이나 화성 비슷하게 산소 기체는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이런 게 산소 기체보다 오히려 더 많은 행성이 지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뭐 10억 년, 20억 년 전 그 사이쯤에 뭐죠?
고사리.
고사리 아니에요. 고사리보다 택도 없이 더
과거 옛날
훨씬 더 앞서서입니다.
서호주에 있는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예요. 네.
톨레마이오스 아니고 뭐지 뭐지.
톨레마이오스
아, 뭐더라?
대상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족보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 저기 요즘도 날씨만 좀 안 좋으면
아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리나라의 인천 같은데도 20억 년 묵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예. 있습니다. 어. 그거 중에 하나를 채취해 놓은 샘플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별로 안 보고 지나가요.
아, 그건 인천에서 채취한 거군요.
네 맞아요. 아. 우리나라에 있는 걸 갖다 놓은 게 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건 20억 년 전에 있는 것까지는 아닌가 보다. 그거보다는 좀 더 요즘인 거 봐. 요즘 몇 억 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
네, 비교적 젊은 친구. 그런데 한 10억 년 전에 20억 년 전 사이에 요즘에 그 녹조 생기면 초록 색깔의 그런 세균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지구 전체에 퍼져서 살면서 끝도 없이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지구에 지금과 같이 산소가 많은 세상으로 세상을 다 뒤바꿔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20%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 정도 있어요. 원래는 산소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4% 정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산화탄소가 뭐 공기 중에 10% 20% 이렇게 됐었던 시대도 있었을 텐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게 세균들의 수억 년에 걸친 작용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학설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네. 그건 뭐 딴 시간에 언젠가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정설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산소가 없었던 시대에 생물들이 먼저 출현해서 많이 싸돌아 다니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속에 사는 박테로이데스처럼 지금도 산소를 많이 만나면 죽어버리는 혐기성 미생물이라는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소가 없던 시절에도 살던 그런 생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산소 없이 어떻게 해서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 몸에서는 피곤할 때 일어난다는 진짜 피곤하게 사는 놈들이죠. 포도당의 해당 과정을 주로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피곤할 때 힘을 우리가 젖 먹던 힘을 낸다 이런 말이죠. 어릴 때 아주 태어나서 얼마 안 될 때 쓰던 힘까지 다 몰아서 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젖 먹던 힘까지 안 내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가 내는 힘은 어쩌면 지구에 산소가 없던 시절에 활동하던 어마어마한 그 초고대의 세균들이 힘을 내던 방식을 끌어와가지고 사용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진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진화적인 계보를 따져보다 보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반응의 모양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균들이 이런 활동을 지금도 세균들이 그래서 이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많아요. 사람처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ATP를 20개씩 30개씩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찌질하게 이렇게 가짜게 두 개씩 겨우겨우 만들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활동을 하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됐다가 젖산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젖산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알다가도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젖산이라고 부르다가 이거가 요구르트에만 들어가면 이거를 만드는 생물을 유산균이라고 부릅니다. 왜 젖산균이라고 안 하고 젖산균이라는 말도 씁니다.
아, 젖산은 나쁜
젖산균하고 하고 유산균이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젖산균은 우리말을 하나 더 쓴 거고
아,
유산균은
그러네요.
한자어를 그냥 하나 더 쓴 거예요. 같은 거예요.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유산이라는 말이 한자가 다르게 되면 황산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우리 유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황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황해에 두고 황산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유황에서 더 중요한 말을 유에 두고 황산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가 일본 말하고 뭐 헷갈릴 이유는 요즘 한자를 안 쓰니까 별로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해봐도 차라리 젖산으로 하면 더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요구르트 이야기할 때만은 젖산균이라고 안 하고 유산균이라고 하는 걸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군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균이 아닙니다. 유산균이라는 한 종의 세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는 세균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동물로 비유하자면 뭐 다리 내딸린 동물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세균들이 다 유산균으로 통칭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균들이 이렇게 대충 살면서 ATP를 산소 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절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그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는 그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젖산을 많이 주변에 토해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심심하게 대체로 우리 그 한국말로는 그런 말도 있죠. 뭔가 좀 상했을 때 야 쉬었다 이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큼한 맛이 나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젖산이 생기는 반응이 워낙에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요구르트 만들 때 산소가 안 통해야 되는
뭐 요구르트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이것도 일설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은 설인데 근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험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파다하게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김치를 담글 때 한 번에 김치를 많이 해야지 김치가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김치를 한 번에 많이 하면 장독에다가 김치독에다가 김치를 넣을 때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뚜껑을 억지로 위에서 눌러서 씌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김치독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김치가 독에 70%밖에 안 차있으면 30%는 다 김치죠. 네. 다 공기죠. 그죠? 네. 이렇게 김치를 한 번에 많이 해서 꽉 채워놓으면 공기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없는 과정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으면서 유산을 많이,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발효를 시키게 될 텐데 그게 김치 맛을 잘 들게 하는 적당할 정도로 딱 새콤한 맛을 두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김치를 한 번에 많이 담그면 꽉꽉 눌러 담아서 공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요즘에는 또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논문 같은 거 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살펴봤을 때는 논문 수준으로 연구된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젖산이 동물들한테서 나오면 이게 되게 막 아프고 피곤하고 왜 되게 불쾌한 이런 느낌으로 남잖아요.
일단 젖산 자체가 많으면 이게 산이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해를 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래서 젖산이 뭐를 뭐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거다. 젖산이 뭐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알배기는 느낌이 생긴다. 뭐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약간 그런 피트니스 약들 중에 젖산 제거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 맞아.
그치. 근데 어떻게,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그 단순한 설명이 더하던 그런 좋은 시절이 한 30년
갔군요.
그 중에 지금 좀 일부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뭐, 젖산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대 효과를 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쉬운 설명은 아닌데, 하여튼 요 과정 속에서 몸이 힘들게 될 수가 있고, 몸이 필요한 과정이 생기다 보면, 젖산이 하여튼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젖산이 많으면, 저 사람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젖산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몸에 쌓여 있으면 뭐 사람이 김치도 아니고 젖산이 무한정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젖산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뭐 유산균들은 그래서 젖산을 외부에 내뿜어서 시큼하게 만들어 보니까 사람은 그런 식으로는 안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젖산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혈액 같은 곳으로 흡수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오,
젖산이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젖산 작용이라는 게 약간 이 프로세스.
맞아요. 젖산이 간으로 가가지고 뭘로 바뀌겠습니까? 피루부산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피루부산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포도당이 됩니다. 다시 포도당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이것을, 알뜰하게?
네, 이것을 언젠가 다시 사람이 ATP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재활용을 간 속에서 이렇게 시켜줍니다.
아니, 그 몸속에 포도당을 분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다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나 겁니까?
그런데 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간에서 이렇게 피루부산을 포도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까 해당 과정 세균 같은 거나 사람이 산소가 없을 때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으로 바뀌면서 ATP가 두 개 정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역으로 피루부산에서 포도당으로 되돌리려면 마치 포도당이 불타올라서 제인 피루부산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열기라고 할 수 있는 ATP가 두 개가 생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사람이 힘을 써서 일할 때는. 그러면 잿덩어리인 이 피루부산을 다시 뗄감인 포도당으로 되돌리려면 공짜로 되돌릴 수가 없겠죠. 오히려 ATP를 소모를 해줘야 됩니다.
미래에 떨어지네요.
ATP를 이때 한 4개, 6개 이 정도 소모를 해줘야 돼요. 6개 소모해줘야 돼요. 그래서 채산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채산성이 안 맞아요. 젖산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젖산 아무짝에도 쓸모 없지는 않아요. 몸에 쓸모있게 조금 쓰입니다. 근데 젖산이 이건 이렇게 넘치는데 어떡하지? 야, 미래를 위해서 포도당으로 좀 바꿔놓자. 그거 어떻게 하는데? ATP라도 좀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힘을 말하자면 애를 써서 힘을 써가지고 넘쳐나는 젖산을 포도당으로 좀 되돌려 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젖산을 더 만들어내면서 젖산을 더 조금 되돌리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도 좀 이렇게 그냥 화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조금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느냐. 사람이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면 온몸이 힘들어지고 온몸이 아파지고 간도 상하게 되고 이런다. 사람이 너무 피로하면 간이 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몸속에 쌓여있는 이 젖산을 포도당으로 되돌리는 이 작업을 간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거든요. 이때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 간이 상하고 간 상하다 보니까 온몸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포도당이 피로불산을 거쳐서 젖산이 되면서 ATP를 만들었다가 이 넘쳐나는 젖산이 간으로 가가지고 다시 피로불산으로 되돌아와서 포도당으로 원상 복귀되는 이 과정, 이때는 ATP를 또 소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코리회로라고 부릅니다. 코리회로. 이 흐름을 코리 부부가 수없이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과거에. 네, 포도당에 대해서 포도당 워낙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막 수액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기 때문에 알려져 있었는데 요 전체적인 흐름을 쥐를 가지고 쉼없이 실험을 해가지고 다 알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노벨상 주고 싶네요.
그렇죠.
네.
간에서 간에 산소가 잘 공급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다 못 쓴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다 못 쓴 에너지라기보다는 기존의 폐기물로 남은 걸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죠. 이게 사람이나 웬만한 동물 몸속에서는 항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코리 회로가 포도당으로 갔다가 되돌아갔다가 이게 항상 일어납니다. 이거를 밝혀낸 것으로 두 분의 어떤 학문적인 위상이 뭐 시체 말로 떡상합니다. 훅 올라가게 됩니다. 아, 뛰어난 학자다라는 평가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대학 교수 같은 그런 곳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테니어를 받는다라고 하죠. 네. 종신 재직권을 얻어서 직장에 잘릴 걱정 없이 영원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가서 도전할 수 있게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대학에서는 다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대학에서 다 받아줄 만한 엄청난 성과였는데 이 과정에서 논문을 몇십 편을 냈어요.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 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포도당에 관련된 수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논문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좋고 성과가 좋고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에 1931년대에 30대 한 중후반 정도가 됐을 때 30대 중반 정도가 됐을 때 거티코리는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이상하게 수많은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거절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업적이 그러니까 미국 건너가고 10년 정도?
10년 사이에 나온
10년 사이에 나온 거. 대단하네요.
나온 거예요. 약간 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시대의 기술로 해서 좋은 성과를 딱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고비에 있는 그 연구 분야를 잘 잡아냈어요. 이 만약에 조금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앞서서 이 연구에 도전을 했었다면 아마 많이들 실패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려면 어떤 물질이 뭘로 변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은 몸속에서 어떤 효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 물질로 변하는 거다. 이런 과정 관계를 증명을 하려면 쥐로 실험을 했다라고 했는데 쥐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쥐에서 그 쥐의 몸속에 있는 수억 가지의 성분 중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효소 하나만 어떻게 딱 골라내겠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화학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을 때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마침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을 때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막연하게 짐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거티코리가 이런 화학적인 부분이 조금 밝았던 것 같고 남편인 카를코리가 이런 의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에 조금 더 밝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보는데 두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다. 지금 요즘 기술이면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고 이 기술로 이거를 밝혀내면 정말 생명에 중요한 아주 수많은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더불어서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그런 거하고도 관련 있는 걸 알아내는 거 아닐까라는 쪽의 연구 주제를 잘 잡아서 실제로 성공을 시켰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그 시대에 필요한 거, 시대에 할 수 있는 거를 잘 잡아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대학 교수 자리들을 잘 잡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이었어요. 부부가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는.
예. 네. 여기에서 수많은 대학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규칙이 왜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참. 예. 네. 이럴 때는 약간 그 학교 범인을 그 위장으로 반으로 쪼갠다거나.
예,
너무 뭐랄까.
기자 생활을 많이 하시더니.
너무 오래 있었다, 거기에.
기자 생활을 많이 하시더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조금이라도 허용해주는 대학교를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미주리주의 워싱턴 대학교로 갑니다. 참고로 워싱턴 대학교는,
네.
워싱턴 대학교는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요. 네, 워싱턴 주에 있는. 있는 학교도 아니에요.
네,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네. 있는 학교입니다.
아하, 네. 네.
세인트루이스 뭐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스프리도브 세인트루이스.
되게 옛날 영화인데.
네. 네.
주디 갤런드 나오던가? 네, Meet Me in St. Louis. 되게 옛날 영화인데. 뮤지컬 영화죠.
노래도
영화.
있죠.
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약간 조금 대도시긴 한데, 막 그렇게 너무 큰 대도시라거나 특징이 되게 뚜렷한 대도시가 아니라 그냥 모든 미국인들이 도시의 삶을 떠올릴 표준. 때 네. 떠올릴 법한 그런 도시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곳이 좀 세인트루이스 아닌가. 저기 한 201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영화로 그 영국 배우죠. 로자몬드 파이크 나왔던 영화로 곤걸이라는 영화였어요.
그게 세인트루이스였군요.
그게 세인트루이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장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 교회 쪽에서 벌어지는
하지만 일입니다. 약간 표준 미국 도시라는 것도
알겠어요. 벤 애플렉도 나오고 벤 애플렉이 약간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더 나쁜 놈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벤 애플렉이 착한지 나쁜지가 일종의
딱 봐도 나쁜 놈처럼 처음에 대할 때 표정부터 좀 나쁜 놈 같지 않아요? 하여튼 막 살짝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더 나쁜 놈들이 득식을 거리는 막 이런 네. 이상한 재밌는 영화 있는데 그런 게 그렇군요. 있는 영화 세인트루이스에 워싱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워싱턴이라는 지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뭐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덴젤 워싱턴은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을 기념해가지고
덴젤 워싱턴 대학.
이는 없겠죠. 예, 이 미주리주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두 사람이 둘 다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먼저, 교수로 자리를 잡는 식으로 취직을 했고, 부인인 거티코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렇게 비정규직처럼, 아르바이트생처럼 이렇게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걸로 들어왔다가, 이때 당시에 워싱턴 대학교의 총장이 아서 컴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컴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대학교 때 과학 과목 배우면 컴튼 산란 이런 걸 배웁니다.
왜?
컴튼 산란이라는 게 뭐냐면 빛을 물체에 쪼여줬을 때 저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빛의 뭐 이렇게 뭐 방향과 색깔도 바뀌고 뭐 이런 효과인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이 어떤 이런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훨씬 손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튼 효과라는 게 컴튼 산란이라는 게 양자 이론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되게 간단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광전 효과랑은 다른 건가요?
광전 효과는 달라요. 근데 성격이 비슷해요. 광전 효과는 이제 빛을 때렸을 때 전자가 딱 튀어나오는 그 현상 자체를 일컫는 네. 거고요. 이거는 전자의 움직임과 빛의 그 색깔과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광전 효과하고 컴튼 산란하고 두 개를 그래서 차례대로 보통 배웁니다.
네.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미국인 출신으로는 좀 초창기에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서 컴튼이 노벨상까지 앞서 컴튼 노벨상 받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제가 잘못 얘기하면 파토님께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자막으로 표시해 주시던데 파토님께 떠넘겨서 죄송합니다. 노벨상 받으셨을 거예요. 아서 컴튼이 이때 당시 워싱턴 대학교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아서 컴튼 이 총장이 나중에 이 부부의 사례는 특수한 사례로 총장 권한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내규를 뛰어넘어서 둘 다 교수로 임용을 하겠다.
학교법인을 나누지 않아도.
안 하도 네. 그럼 나중에 청문회 나가면 경을 칠 일을 하지 않아도 예, 네,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네네.
근데 뭐 나중에 이렇게 되면 총장님까지 청문회 가게 되는 수도 있죠.
아, 네. 네.
하지만, 네. 하지만, 네. 그래도 학교 법인을 나누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훌륭한 결정을 해서 이제 노벨상 후배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1931년, 30대 중반에 이 학교에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13년 후가 지나가지고, 조교수가 되고요.
오.
거기에서 다시 14년이 지나가지고 정교수가 됩니다.
네,
남편은 그보다 한 20년 빨리 정교수가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거티코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거티코리가 노벨상을 받은 해에 이 학교에서 정교수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남편 다니는 학교에서 정교수 되기가 노벨상 받기보다 더 어렵다.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만한 사람. 이게 날짜를 따져보면 그래도 노벨상을 조금 더 뒤에 받긴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 특히 물리적으로 이거 상을 받는 거는 좀 연말 돼서 받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노벨상을 좀 뒤에 받긴 할 건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30대부터 40대, 50대에 걸쳐가지고 쭉 일을 했었는데 30대 후반과 40대에 걸쳐서 거티코리가 일한 분야는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느냐? 역시 포도당이었어요, 포도당. 이번에는 포도당에 대해서 좀 다른 연구를 했었어요. 식물은 몸에 포도당이 많이 있으면 그 포도당으로 식물의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듭니다. 특히 식물은 광합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무제한 생산할 수 있죠. 아무 뭐 딴 뭘 잡아먹지 않아도
그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만 빨아들여가지고 말하자면 좀 공짜로 바람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예, 식물들은. 그러니까 몸에 포도당이 좀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은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별의별 거를 쉽게 잘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해서 식물은 섬유소, 셀룰로우스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몸 자체를 그냥 포도당을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뭐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질의 주성분이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여기도 포도당을 이용한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의 이 거대한 나무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 딱딱하고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그 재료 다 포도당이 무제한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 엮어가지고 만듭니다. 식물의 몸은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그거 말고 식물이 좀 간편하게 포도당으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많이 좀 몸속에 들고 있다가 여차하면 다시 포도당으로 바꾸면 바꾸지 뭐 라고 하는 정도로 들 수 있는 게 녹말 성분입니다. 우리가 통상 사람이 먹는 대부분의 탄수화물 성분. 그죠? 예, 그 다식물이 주로 식물의 곡식 부분에 그걸 많이 집어넣죠. 식물들이 이제 자기 자식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자식들이, 아유, 너도 조금만 자라나가지고 광합성만 할 수 있으면 먹을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이 고기만 빨아들이면 그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식물이 싹이 나가지고 잎을 피워서 광합성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네가 먹고 살 거는 내가 미리 마련해 줄게. 포도당을 내가 잘 쟁여넣어가지고 탄수화물 녹말 형태로 너한테 쟁여넣어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씨앗 속에서 쌀 속에서 콩 속에서 수많은 씨앗 속에 이런 녹말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약간 독립자금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걸 다 중간에서 빼먹죠.
아, 네.
너는 내가 조금 내가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나중에 모내게 해줄 테니까 대부분 네. 내가 그냥 먹자. 네. 뭐 식물 입장에서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덕분에 온 세상의 들판을 네. 사람들이 다 그걸 그냥
키워주셨죠.
온갖 노동을 하면서 농기계까지 이용해서 농약을 뿌려가지고 그거를 해치는 곤충들 다 제거해줘가면서 사람들이 비료까지 줘가면서 사람들이 애써서 길러주니까 뭐 조금 사람들한테 매겨줘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인데
상속세 개념이죠.
그래서 식물은 몸에 무한정으로 생기는 그 네.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할 때 혹은 뭐 활용을 할 때 섬유소라든가 녹말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죠? 동물은 포도당이 남아나면 일단 결정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건 지방을 만듭니다. 지방이 있으면 뭐 오래오래 가게 저장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돌아다니면서 싸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동물들은 좀 가죽이 두꺼워야지 그렇죠. 유리한 그렇죠.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지방을 쌓아가지고 좀 쟁여놓는 이게 몸속에서 좀 이루어집니다. 그죠?
추울 때도 유리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식물은 포도당을 그대로 탄수화물 형태로 탄수화물의 일종인 녹말로 쌓아놓는 게 기본인데 네. 동물은 포도당이 있으면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으로 쌓아놓는 이런 골치 아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다이어트가 되게 어려운
그렇죠.
예, 골치 아픈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그런 골치 아픈 방법만 있으면 급할 때는 좀 아쉬울 거 아니에요. 지방이 뭐 분해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정말
네네.
쫄쫄 굶고 힘들다 보면 지방 분해해가지고 쓰겠지만 항상 그렇게만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반응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도 지방 형태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쓰기 위해서 탄수화물 형태로도 동물도 마치 식물이 녹말을 만들듯이 식물이 밀가루나 쌀가루 같은 걸 몸속에 그렇게 채워넣듯이 동물도 조금은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탄수화물 성분을 몸에다가 좀 쟁여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중학교 때 학교에서 좀 배우고 막 이러는데
배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아마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최 팀장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글리코겐이라고 배웠어요.
네네.
요즘엔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아, 글리코젠. 예, 예.
그 이런 거는 또 영어식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다 글리코젠이라고 해요.
네네.
피로부상 왜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피로부라고 하는 사람 조금은 있나 보다. 다 파이러브라고는 안 하나 보다. 아, 그래서 그런가? 네. 하여튼, 예. 이거 아시는 분 좀 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결국 많이 먹으면 포도당 많이 먹으면 결국은 다 포도당 꿀 꿀 많이 먹으면 다 살로 갑니다. 네, 네. 꿀 많이 퍼먹으면 그렇죠. 결국은 다 지방이 되는데 그 지방까지 가기 전에는 글리코젠이라는 형태의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글리코젠이 식물이 포도당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런 녹말이나 섬유소를 만드듯이 동물이 동물의 특유의 방식으로 엮어가지고 포도당을 많이 붙이면 이 글리코젠이라는 형태의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학교 때 배우죠. 사람 몸에 혈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 몸에서 온갖 곳에서 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자 라는 반응을 다 일으켜가지고 인슐린이 그러니까 인슐린이 직접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닌 거예요. 인슐린은 신호물질인 거예요.
네.
인슐린 맞아요. 인슐린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인슐린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질을 건드려주면서 반응을 일으키면 그 몸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인슐린이 글리코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리코젠이 몸에 쌓여요. 여기저기. 근육에도 쌓이고 간에도 쌓이고 막 쌓입니다. 그러다가 그 글리코젠이 만약에 필요할 때가 생겼다. 몸을 막 이제 포도당이 좀 부족하다. 혈 속에 있는 혈당을 다 사용했다라고 하면 글리코젠을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글리코젠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지방도 분해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글리코젠이 네. 쌓이는 게 먹은 게 글리코젠으로 쌓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글쎄요, 꽤 걸리겠죠. 왜냐하면 일단 소화가 다 돼가지고 포도당을 한번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게 다시 글리코젠으로 가니까 시간상으로는 꽤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쌓입니다. 쌓인 게 그렇게 하다 이제 부족해져가지고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글리코젠을 풀어헤쳐가지고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서 써야 될 텐데 그때 신호로 작용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직접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이 트리거로 방아쇠로 신호를 보내듯이 돌아다니면서 딴 물질들을 건드려주면 그 물질들이 막 반응을 일으키면서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다시 혈당이 올라간다. 라고 대충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데 거티코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포도당이 있으면 그게 글리코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바로 포도당이 되지 않습니다. 글루코젠을 분해를 하면 바로 포도당이 되지 않고 포도당 1 인산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뭔가 네, 복잡하네요.
포도당이 좀 대단 만물질이에요.
아, 그걸 거쳐서 포도당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쉬운 대로 이 포도당 1인산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라는 이 물질을 아쉬운 대로 대충 이렇게 ATP 만드는 그런 용도에 어떻게 꺾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이거 꼭 단당이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뭐 ATP를 만드는 과정이 포도당하고 직접 관련 아까 크랩스 사이클이랑 복잡한 반응을 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꺾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포도당 1인산이라는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가 결국은 포도당으로 바뀌는 반응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가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되든가 라고 한 다음에 포도당으로 다시 가는 반응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반응을 한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바로 쉽게 생각했듯이 포도당이 모여서 글리코젠이 되고 글리코젠이 흩어지면 포도당이 된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젠이 분해하면서 생기는 물질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를 뭐라고 부르느냐 코리에스터라고 부릅니다. 코리에스터.
아, 코리화합물.
네, 코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코리에스터.
코리화합물.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인슐린이 돌 때 글리코젠으로 갔다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혈당이 다시 좀 높아져야 될 때가 되면 글루카곤이 돌고 그러면 다시 포도당이 결국 나오는 반응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혈당이 올라오는 요 과정의 전체 흐름을 역시 다 추적해낸 것도 바로 코리 부분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게 네. 노벨상 받은 다음 업적인가요?
아니요, 노벨상을 여기까지 하고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노벨상을 줄 때는 요 뒷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 코리 부부의 전체적인 이 공적을 평가를 할 때는 앞부분에 그 코리 회로 있죠. 젖산 생겼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거 있죠. 그거가 더 중요했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풀이를 합니다. 요 두 개의 굵직한 공적을 세운 다음에 예, 노벨상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당을 포도당이 몸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다 알아낸 것 같다.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해결할 수만 있으면 당뇨병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4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하게 됐기 때문에 코리 부부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당뇨병의 정복은 못됐죠.
네.
그래도 이 과정을 알아냈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약들이 후대에 많이 개발되었고 그런 식으로 당분과 포도당과 당뇨병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뇨병 정복까지는 아직 좀 더 가야 될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약간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부산물 비슷하게 위고비가 막 개발이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은 가능성이 탐구되고 있는
네.
그런 약들이 요즘 개발됐는데 그거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은 사람이 먹은 밥이 포도당이 돼가지고 어떤 식에서 몸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신호를 보내느냐라는 거에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낸 이 코리 부부의 공적과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탄수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혈당 측정을 해서 체중을 줄인다든지 하는 원리들도 사실은 다 약간 이것이 파악된 이후에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 포도당과 관련된 뭐 수많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되면 사람이 병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게 조직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는 그런 탄탄한 발판을 잘 쌓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살에 노벨상을 타셨죠?
50대 초반 정도입니다.
아,
51세 정도? 51세, 52세 정도. 그런데 30대 때 업적이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한 20년 지나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한국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호사다마라고 노벨상을 받기 직전 무렵에 여전히 이때도 이제 취미로 등산을 즐겨 하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번 등산을 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보기에 이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아파하는 것 같고 이런 우리 겉이가 이렇지 않았는데
젖산이 많이 쌓였나?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받아보니까 골수경화증을 앓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뼈에 골수에 생기는 일종의 암 같은 거예요. 유전자 변이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암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골수가 작동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골수에서 막 피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막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용도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피가 잘 안 물지 않게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몸이 피를 흘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골수가 이렇게 아픈 병이기 때문에 뼈 같은 게 되게 아프기도 하고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병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을 때 딱 그 무렵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7년부터 57년까지 그러니까 노벨상 받던 그해부터 작고하실 때 57년 12월 26일 날 작고하실 때까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작고하시기 거의 직전까지 연구를 하셨다라고 해요. 작고하시기 거의 한 달 두 달 전까지도 계속 학교에 나와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도를 해주시고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 고티코리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되게 항상 성실하고 좋은 말만 하고 뭐 열심히 연구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픈 거를 다 내가 낫게 할 거야. 너도 그걸 할 수 있단다. 아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부는 제자들을 굉장히 잘 길렀습니다. 뭐 어떤 공식적인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이 거티코리를 되게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 거티코리의 제자 중에 6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디까지 제자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한 두 과목만 수강한 것도 제자일까 아닌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긴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제자들도 되게 잘 길러낸 어떻게 보면 워싱턴 대학의 상징으로 마스코트로 화신으로 부를 만한 그런 부부로 살다가 떠나신 그런 인물입니다.
군요.
끝입니다.
아, 네. 이제 전반적인 삶을 보면 젊었을 때 딱 맞는 짝을 만나서 평생 동안 연구를 하고 노벨상을 받고 가셨으니까 뭔가 소설 같은 순간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소설 같은 순간을 이상한 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일단 조금 이상한 이야기하고 꽤나 더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둘 다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뭐 네. 그럴 법도 한 이야기인데 일단 조금 이상한 이야기는 남편 카를 코리 있죠. 네. 이분은 부인 거티 코리가 떠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세장가를 가셨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세장가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장가를 가신 다음에 그 긴 세월 아까 뭐 거티 코리가 워싱턴 대학교의 화신이고 어쩌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세장가 가신 다음에 세장가 가시든 아마 그 애일 거예요. 세장가 가시면서 하버드 의대로 옮깁니다. 하버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의사 중에 약간 갑이 있는 의사인 것처럼 노벨상 받은 아 하버드 대학교 그렇게 뛰어난 의사들이 많아? 야 노벨상 받은 사람 있냐?
아,
약간 그래. 이런 식으로 하버드 의대에서 이분 장수하셨어요. 1984년까지 80대 후반까지
진짜 오래 사셨네요.
하버드 의대에서 적을 두고 사시면서
후세기 태어나신 분이
80년대까지 사시면서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분 그래서 되게 우리의 하버드인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사셨고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는 이것도 뭐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아들 톰 코리가 있다라고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 톰 코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은 어떤 집안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거티 코리의 사돈이죠. 거티 코리 아들의 장모고 이 장모인 사람이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사람이에요.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슐레플리라는 이 사람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활동했던 여성 보수 운동가입니다.
그분이군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네 맞아요.
뭐더라 무슨 제목이 뭐더라? 케인트 블라쳇이 이분을 연기한
맞아요.
제목이 뭐더라? 미세스 아메리칸가 하는 그런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분이 되게 문제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분도 참 묘한 이분이 뭐라고 짧은 시간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이분의 묘한 이분이 약간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좀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인지 시리즈죠 영화가 아니라 네네. 거기서 좀 그렇게 표현됐는데 하여튼 묘한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런 페미니즘 반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사회활동은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쵸.
왜냐면 막 정치도 하려고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페미니즘 반대를 하기 위한 정치활동 이런 걸 정말 많이
그렇다 하죠. 보니까 또 여성들의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또 무턱대고 다 하지 말고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라고만 하시는 분도 또 아닙니다. 하여튼 뭐 묘해요.
복잡한
어떻게 분이죠. 보면 약간 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나라의 약간 유교 문화의 그런 사람의 이 어떤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전신 상태랄까 뭐 그런 느낌이라 할까 싶은 그런 분위기도 한데
그 집안의 사돈이 되셨어요.
사돈이 됐어. 희한하죠. 예, 거티콜이 뭐 퀴리 가문이 아닌 첫 번째 여성 과학 노벨상 수상자이자 미국 최초의 여성 과학 노벨상 수상자이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가주서원 뭐 이런 거.
여성의 어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이런 묘한 이야기거리도
네.
숨어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거티 콜이라는 여성 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11월의 격동 500년을 마치기 전에 사람들을 위한 도서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10분에게 보내드릴 책의 제목은 어린이를 위한 털없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를 드리는 건 아니죠.
아, 예. 아, 진짜 이 책을 모르세요?
아, 털없는 원숭이?
털없는 원숭이?
원숭이를 주는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사실
털은 따로 사야 되나요?
아, 아니. 아, 네. 털은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네. 아, 그게 아니라 저희 때는 대학 때 이 책이 약간 좀 지금의 약간 총균세나 사피엔스 정도의 지위였어요.
그렇죠. 한 2010년대 초반 정도.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대학교 때 많이 읽은 책이어가지고 제가 언제쯤 나왔나 봤더니 영국에서 초판 67년에 나왔고요.
아, 진짜요?
아, 그때 네. 대학 다니셨고.
그럼 50년이나 지나서 한국에 들어왔군요.
아, 지금 두 분이 약간 의견을 맞춰주실래요? 그리고 사실 약간 전 세계적인 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개정판이
맞아요.
나오는 그런 네, 종류의
맞아요.
책이었고.
이게 책 제목 자체가 되게 익숙한 책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뭐랄까 좀 그 너도 이제 지식인이 됐으면 이런 책 정도는 읽어야 돼. 약간 그렇죠. 이런 주의 책으로.
제목은 많이들 알지만 읽어본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정균세네요. 정균세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읽었어요 실제로.
정균세보다는 좀 부담 없죠.
아 내용, 재밌는 네. 얘기고.
속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관점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 당시만 해도 인간을 약간 동물의 한 종으로 보면서 뭐. 어떤 우리 행동이나 뭐 어떤 성이나 사회 같은 거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하자라는 책은 사실 별로 없었고 인간은 되게 뭔가 대단하고 고결하고 종교화하고 뭔가 사회를 이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그 뭐랄까 강조가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이 좀 되게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떤 인간의 삶을 좀 당위라든지 뭐 도덕이 아닌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종류의 통찰을 좀 전달을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이 책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좀 언어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책으로 다시 펴낸 책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받아 안 될 건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좀 읽은 지 오래돼서 저 되게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약간 성행동 그런 거에 대한 짝짓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보면서 어렸을 때 왜 야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수위도 조금 조절이 됐겠죠. 네. 네. 그래서 내용도 많이 다듬었지만
그게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게 수위가 절묘하게 잘 조절돼 있으면 진짜 어린애들 사이에서 초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수
맞죠. 네네.
약간 죄책감 없이 잘 볼 수 있으면서도 뭔가 어떤 그런 호기심과 그런 걸 많이 채워주는
맞아. 네 그런 거죠.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들이 좀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본능 종과 본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여러분께 10분께 책을 보내드리고요. 11월 23일까지 뉴스레터 홈페이지 이벤트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 격동 500년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혹시 어떤 과학사를 할지 지금
우리 이용 기자님께서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네. 정말 이분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아, 저는 이 이름이 사람이라는 것도 약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아, 이게,
왜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기계의 경우에는.
네.
그 뭘, 그러니까 뭘 태우는지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재림. 연료의 이름인지, 뭐, 네. 그러니까 석유를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처리를 한 뭔지, 석탄의 뭔지, 어쨌든 네. 이게
디젤 선생님.
네. 디젤 선생님의 플레임은 뭡니까?
아, 이게 또 이제 12월 달에.
아, 중요한 얘기군요.
그런
네.
이유가 되기도 하죠.
아, 네. 뭐 이름이 산타인가요?
루돌프.
아, 그렇군요. 루돌프 디젤 선생님.
12월 달에 우리 루돌프 디젤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디젤 선생님 코가 빨갈까요? 안 까면 빨갈까요?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타가 끌고 있는 사슴의 이름이 루돌프잖아요.
네, 그게 디젤.
그게 아돌프 아니게 얼마나 다행이었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영영 그 사슴 이름을 못 부를 뻔하지 하지 않았겠어요?
더 많이 놀려댔겠죠.
네, 정말 놀려댔겠죠. 네,
딴 사슴들이 일부러도 놀려댔겠죠.
아주 신나서 놀려댔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다음 달에 루돌프 선생님과 함께
아, 네.
네, 올해 마지막 격동 500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저희는 환절기를 지나 혹한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네.